SBS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청취하시는 방법은 sbs.com.au/korean을 접속하시면 자세히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한우 미디어 인사이드. 매주 목요일 저녁 호주 언론이 다룬 한국 소식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호 미디어 인사이드. 저는 선임 프로듀서 나혜인입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현재 고국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 국민들이 다섯 대선 후보에게 검증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이슈는 북한을 상대로 한 안보 문제인데요. 특히나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라는 현재의 상황은 안보 문제의 중요성을 더욱더 부각시킵니다. 모든 한국 언론이 대선 후보들에 대한 뉴스를 집중 보도하는 가운데 이 외신은 대선보다는 북한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호주 언론들도 다른 외신들과 함께 이 북한의 움직임을 세세하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를 둘러싼 한국, 미국, 일본 등 이 인근국들의 대처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사태에 대해서는 고국에서는 늘 있어왔던 상황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외신들은 지금 이 전쟁 가능성까지 고려하며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호주 공영 SBS는 북한의 전쟁이 어떤 양상을 띨 것인가를 담은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조금 뒤에 살펴봅니다. 그럼 미디어 인사이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 이제는 고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주적이라고 하는 미국뿐 아니라 이곳 호주도 타겟으로 거론될 만큼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경파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취임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대립은 더욱더 극단으로 치솟고 있는데요. 호주 공영 SBS의 벤 윈저 기자는 핵 옵션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서 이 북한과의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추측하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시죠.
공격 결정.
SBS 뉴스룸의 벤 윈저 기자는 미국의 시각을 먼저 언급합니다. 미국의 핵무기와 정교한 군사장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미국이나 그 동맹국을 선제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호주 국방전략정책연구소의 말콤 데이비스 선임 분석가는 실제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미국의 선제 공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대륙간 핵탄도 미사일이 미국 본토 가까이로 갈 수 있다면 미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영토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국 본토에 대한 핵 위협은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한계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한국과 일본까지는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더 나아가 미국 본토까지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기술을 선보인다면 미국은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공격.
만약 미국이 먼저 북한에 공격을 가할 경우 어떤 공격을 하게 될지 실제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석가들은 보복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깜짝 공격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군, 공군 기지는 이 비교적 타격이 쉬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첫 타격으로 파괴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수백 대 이동식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어 이 첫 공습에서 살아남는 발사대가 분명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럴 경우 세계적인 도시인 서울과 도쿄 그리고 아시아 지역 내 미군 기지가 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들게 되고요. 한국과 일본에 파견된 미군 7만 3천 명 이상과 또 수천 명에 이르는 호주 관광객과 장기 해외 거주자들의 목숨이 위험하게 됩니다. 만약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이 발사대를 처리할 수 없다면 이 발사된 미사일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타격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효과는 100%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고고도 방어 체계인 사드를 한국에 설치해 이 며칠 내에 운영할 것이라고 SBS 기사는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보복.
그렇다면 미국의 공격에 대해 북한은 어떻게 보복할까요? 전문가들은 어떤 규모의 공격이 됐든 북한은 재빠르게 그리고 용서할 수 없다는 듯이 반응할 것이라고 공통된 의견을 모읍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상태인데요. 그와 더불어 한국을 상대로 한 대규모의 지상군도 즉각 운영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데이비스 선임 분석가는 이 최악의 경우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 북한은 서울에 폭격을 쏟고 한국과 일본에 화학무기 심지어는 핵무기를 날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대응.
그렇다면 이럴 경우 북한의 최대 동맹국이었던 중국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경제와 군대를 지원해왔습니다. 이는 전략적인 계산에 따른 행동이었는데요. 북한이 다른 국가들에게는 비합리적이고 제정신이 아닌 공격적인 국가로 인식됐지만 중국에게는 아주 귀중한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아니었다면 중국은 2만 8천 명에 달하는 미국 군대가 자신의 집 바로 옆에 주둔하는 걸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1950년 한국전 당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대리전쟁을 치렀죠. 하지만 이제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근처에 오는 것에 짜증을 낼지언정 북한을 대신해 이 전쟁을 치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지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데이비스 수석 분석관은 말합니다. 그는 중국은 직접 북한의 군대를 출격시키기보다는 국경지대에 군대를 파견해놓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데이비스 분석관은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 쪽으로 난민들이 몰려들 것이고 이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 미국도 이에 대응하고 중국 또한 덩달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수함 막기.
전쟁의 가능성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다만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에는 그 누구도 승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역 내 수만 명의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고 한국과 일본의 주요 도시들은 북한의 타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정권은 사라질지도 모르고 중국은 베이징에서 2시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전쟁에 대해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문제를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 총체적인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대화에 나서야 된다고 데이비스 선임 분석가는 강조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고등국제대학 산하 한미연구원의 제니 타움 부소장은 김정은이 핵에 집착하게 된 것은 합리적인 전략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즉 벼랑 끝에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기 위한 희망을 둔 전략이라는 거죠. 하지만 데이비스 선임 분석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데이비스 분석가는 경험이 없는 젊은 지도자가 합리적인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는 믿기지 않는다면서 다만 외부의 공격을 빌미로 국내적으로 세력을 통합하기 위한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북한 정치에 대한 것이라면 외부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어쩌면 평화적인 해결책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을 SBS 취재진에게 남겼습니다. 네, 호주 언론에 비친 한국 관련 소식 살펴보는 한호 미디어 인사이드. 오늘은 북한 관련 소식들로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SBS 라디오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매일 저녁 9시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나 SBS 유어 랭귀지 모바일 앱을 통해서는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sbs.com.au/korean을 방문하세요.